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약 한 1년 반 전에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약 7개월 어간으로 떠나보낸 경험은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 친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경험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부모님을 여인 상실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꿈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꿈을 생생하게 꾼 다음에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겪는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를 비록 꿈이긴 하지만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터라 그 생생한 그 느낌이 조금 둔해져 있긴 하지만 아버님이 죽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절망감 그리고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을 잃는 고통과 절망감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은 붙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에 계신 부모님의 기도를 절개하고 삽관을 해서 가래를 빼내는 일을 2, 3년 혹은 10년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지속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떠나보내기 직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평소 주님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라버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시간이 나흘이 지나도록 주님은 오지 않았고 결국 마르다와 마르다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이 상실감의 무게는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르다는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 대한 아쉬움과 원망의 정서를 담아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천상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일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신이 썩어 부패하여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든 질병은 고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여 그렇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것으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율배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시신이 먼지로 다 변해버려서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시에 그 죽은 영혼들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죽은 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아서 비록 시신이 냄새나긴 하지만 그런 존재도 주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저희는 주일 낮예배 밤예배마다 꼬박꼬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교례의 내용을 믿는 것하고 실제 삶 가운데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런 고백을 내 영혼을 담아서 내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동안 기다렸던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은 그들 모두에게 빅뉴스였지만 그러나 이 뉴스를 큰 소리로 전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만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한다면 몰래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곁에 살짝 와가지고 귓속말로 전해줬던 것입니다.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왜 몰래 와가지고 이 사실을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이런 어떤 위협, 의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신상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이 우려감 때문에 비밀이 가만히 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한 것은 마르다가 언니로서 동생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의 의중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마리아에게 살짝 가서 몰래 이 사실을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고 주님과 매우 내밀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밥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유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삶을 살았고 주님과 항상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은 것이 마리아에게 매우 큰 상처와 고통과 울림을 줬다는 사실은 마르다도 알고 있었고 또 마르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마리아를 생각하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마리아에게 잘 전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개별적으로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살짝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르니 진정한 주여 선생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평소에 제자들이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구조가 지금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더 했겠죠.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를 자기 제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가르쳤죠. 그래서 여자들은 되게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얼마나 여자들을 친밀히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향유를 부어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었다라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 다음에 그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고 넓고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지 않은 그 일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강한 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헤아려서 아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이 마당에, 아직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을 어귀에 와 있는 이 마당에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알았던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해듣고 급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상꾼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없지만 요즘에도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죽으면 성도들이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을 외우면서 막 곡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슬픔에 겨워한 나머지 무덤에 가서 우는 줄로 알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가 간 장소는 무덤이 아닌 주님의 발치 앞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애써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그런 상처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상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크기를 동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는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흘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원망의 정서를 주께 다 토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을까요? 마리아는 평소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긴밀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흘이나 지나도록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나는 주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주님께 헌신하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가운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참아왔던 그 슬픔, 복받치는 슬픔을 아마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누구도 보였던 반응이지요? 언니 마르다도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원망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있었더라면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모종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있었더라면이라고 말해서 있지 않았음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정서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적었더라면 상실감도 적었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제때 오지 않으심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자신과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부르시면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려오지 않으심에 대한 이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원망하는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십니까?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의심을 넘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 타락하고 부조리한 세대를 한번 살아보세요. 양심대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는 시대예요. 적당하게 뇌물도 쓸 줄 알고 적당하게 손도 비빌 줄 알고 없어도 할 줄 알아야 삶을 제대로 삽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노라 하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실직이나 혹은 상실감이나 외로움이나 고독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정서가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들지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원망의 정서가 점점 싹트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하실 능력이 있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을 아신다라고 하면 적당한 때에 개입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셔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왜 주님은 제가 원하는 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비난에 가까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자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왜 어렵죠? 일정한 만큼의 투자를 했더니 투자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따라가요. 누가 그 내용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코인을 넣었더니 무슨 커피가 나오는 음료수가 나오는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과 사실은 때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이 나타나고 시편 73편이 나타나고 하박국 1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그토록 바라보고 믿고 따랐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될 필요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의 광범위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불치병에 고침받았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단순한 곡심 하나만으로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잠시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다가 그 다음에 그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로 자리 잡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잘 갖고 놓은 정원에 어느 날 갔더니 여러분들이 늘 보고 참 좋아했던 그 심기운 나무가 뽑아져 있고 가지가 꺾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묻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원사가 그 땅이 좋지 못해서 훨씬 더 좋은 곳에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런 의문은 사라지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보물 제1호가 없어지고 이상한 그릇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라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 그 보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임대 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런 의문을 다 지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경륜과 신자를 다루시는 깊이 있는 방식과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충족히 이해하여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감각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으시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극히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회의를 가질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내팽개쳤다라고 남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늘 걸어가는 자가 신자예요. 내면의 빛을 밝혀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신자예요. 물리적인 빛이 내 삶 가운데 두루 비치고 있는가? 건강과 돈과 직장과 삶의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지게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실제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때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 자세. 3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도 아니 7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도 해는 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요.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서 태어나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와닿았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무부처럼 우리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순금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이든지 터키의 대림구유든지 지하도시에서 평생 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광림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에서 죽어갔던 수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 내 삶의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조문객들도 보였습니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을 했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더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그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모든 조문객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문하러 온 이들이 한 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라고 한 이 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단 말이냐 과연 이것이 네가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 네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란 말이냐? 뭐 이런 회의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의적인 질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네가 사랑하는 오빠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접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너 보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네 인생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지하신다면 네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니?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롭지 않았느냐? 왜 삶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무슨 복음의 도리가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다지? 이런 식의 말을 함으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들은 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불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에서 그 당장 타박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상 주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사람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지만 출산만큼은 어머니의 모태로 나오시는 우리와 똑같은 생물학적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키도 잘하시고 지혜도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 사랑스러워지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배고픔, 목마름, 갈증, 피곤함 등등의 인간의 연약성을 다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너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친히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했고 본디오 빌라도도 자색 옷을 입히고 무리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세요. 근데 사람이 특징이 뭐냐?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립니다.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그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감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힘으로 역사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 아마 생뚱맞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의 존재를 기쁨도 눈물도 열정도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감정이 없는 존재로 인식했지만 특별히 스토아학파들은 그런 인식 때문에 감정을 극히 절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약 한 10여 년, 10수년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음악 교사였는데 출근하다가 중앙선 침범에 들어온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즉사했습니다. 또 제 고등학교 때는 저에게 트롬본을 가르쳐줬던 해군군악대 대장 오호걸 소령이 연주 당일날 차상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분이 관사에서 짐을 다 빼고 갔는데도 제가 비만 오면 한 두세 번 그 집을 배회하면서 울다가 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벽제 성화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씩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시신이 속속 도착을 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화로로 집어 넣을 때 그때 곡소리가 납니다. 이때는요, 막 옆에서 울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또 사진을 보면 때로는 말이죠. 이제 그냥 한 20, 30대밖에 안 됐어요. 한 30, 40대밖에 안 됐는데 그 시신을 장사 지내러 오는 조문객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 뭔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는가 이런 생각에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다니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이 말은 진노의 화로 부들부들 떨었다는 뜻입니다. 콧김을 이렇게 내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히이셨다는 것은 그가 괴로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화로 부들부들 떨 수 있는가? 아니, 슬퍼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으셨는가?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진노할 만도 하지요. 마르다도 와가지고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마리아도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을 하니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믿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마음으로 분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33절을 보시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들의 울음, 불신앙의 울음, 도에 넘치는 울음, 대산의 사장으로 말하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그 울음을 보시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8절에도 동일하게 비통이 계셨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비통함을 넘어서서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신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적어도 이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만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 원인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사로의 무덤에 있던 돌을 치우라고 명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분노의 대상은 나사로 개인 인격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과 조문객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왜 비통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서 전 인류의 불행을 보셨고 나사로의 죽음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싹시 사망이잖아요.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사탄의 평생 종노로 사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슬픔이 넘치신 나머지 이제는 그 죽음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께서 분노하신 이 분노의 대상은 죽음과 죽음 배후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리아와 그녀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있는 광경은 예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죽음의 악이 예리하게 박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그 죽음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노만 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없는 의부는 비가 내리지 않은 채 번개가 치는 것과 같아요. 비는 내리지 않는데 번개만 빵빵 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헤아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화만 버럭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 대적 세력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다 파쇄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에 대한 신자의 정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은 부모님을 친구로 뒀다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을 친구로 뒀다면, 또 친구를 떠나보낸 그 친구의 부모님이나 형제를 두고 본다면 함께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울어야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 이제 좀 그치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고인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느냐?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일어서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도 타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대답은 잘해줍니다. 지도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보통 이런 실수죠. 고용 모임을 갔든지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가질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조금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지도하고 조언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냥 울어주세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둔 분들을 위로할 때 또 귀신 들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고칠 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종종 범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라 그러면서 축사한답시고 사람을 두드려 잡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함께 붙들고 우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라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긍휼과 사랑만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분은 죄 문제를, 그리고 죄로 인한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평생 죽음을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주님은 그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완전히 결단 낼 전사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나 헤아려주고 너 참 고생 많다, 너 힘들지? 그래, 내 너 마음 다 알아. 그 당시에는 위로가 돼요.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는요, 죽은 자녀를 둔 부모가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참 위로는 죽은 자녀를 살려놓는 게 참 위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와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모이실 이유도 없고 무슨 구역 모임이든지 무슨 헌신이든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함께 우셨고 왜 분노하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이제 곧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인데 왜 주님께서 우셨습니까? 언뜻 보면 연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 당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왜 그 문제 앞에서 우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슬픔의 이유와 원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100% 헤아리는 이런 궁일의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는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죠.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정상적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라면 그런 형편과 처지라면 당연히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죠? 당연히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셨는가? 바로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적 방식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했으니 그저 명령 수행의 방식으로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해낸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우신 것은 자신이 원하는 때 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후회와 자책감에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아들이듯이 그렇게 너희를 모아든 일이 몇 번이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반역했고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이 뭔지를 그분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정서, 영혼의 감각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를 복음서 기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써나가고 있고 비통이 이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내 행할 바 한다, 그저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부, 성자, 성령 간에 협약이 있었으니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구절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마다 하하호호 웃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울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우리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모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어디 뒀느냐?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죠? 어디인지 몰라서 묻습니까? 죽은 사람이야 공동묘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왜 어디 뒀냐고 물으셨을까요? 조문하기 위해서? 나도 국화꽃 한 송이 그 무덤에 두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죽어있는 그 시신을 일으켜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능력, 죽음의 권세까지 파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시는지를 일관되게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단순하게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그저 한두 마디로 진술하면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진술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내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또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상고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